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하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뿌렸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자, 북한이 미국 CNN 방송 기자를 평양으로 초청해서 새로운 위성 관제 종합 시위소를 공개했다는데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예. 북한이 그 위성 관제 종합 지휘소를 서방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위성 지휘소에 고위 간부급 과학자들이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내부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 바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앞서서 저희들이 그 북한 측의 발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9월 14일이었죠. 북한의 우주개발국장이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 로켓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역시 과학자를 통해서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다시 한번 로켓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는데요. 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수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낼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말을 했고요. 네.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중요한 통제 작업이 거의 마무리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성 관제 종합 지휘소 이번에 처음 서방 언론에 공개된 이 센터는요, 이 북한 최고 대학에서 선발된 젊은 과학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연구진 300명이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북한 과학자는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노동당 물론 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측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임박했다라는 말로 최종 마무리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로켓 발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CNN 방송 기자가 아마 내부로 들어가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냥 허용을 이제 안 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발사가 임박했다고 말은 했는데 그러면 이 동창리, 평안북도 동창리의 발사장에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나 징후가 있습니까?
네, 북한의 과학자가 뭐 그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요. 그 발사 현장인 그 평안북도 동창리, 그러니까 서해 발사장이라고 북한은 부르고 있는데요. 동창리 그 로켓 발사장에는 뭐 특별한, 그러니까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 이것을 그 시사하는 그런 징후나 움직임은 없습니다. 한국의 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이 지난 24일 그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그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이 이 같은 동창리 발사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 포착이 되면은 그 언론에 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징후 그 움직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벌써 그 동창리에서는 그 발사대 증축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발사장 그 일대를 증축 공사하는 데는 벌써 가림막을 벌써 그 설치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직접적인 징후는 아니고요. 직접적인 징후는 그 평양의 그 근처에 그 북한의 그 로켓을 만드는 1단, 2단 추체 만드는 그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거기서 그 1, 2단 로켓을 그 기차에다 싣고 이걸로 해서 그 기차편으로 해서 그 동창리에 있는 역까지 동창리에 있는 철로를 이용해서 와서 그 발사장을 움직여서 세우면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즉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가 임박했다는 그런 징후가 되는데요. 아직은 그 철도 움직임 무슨 공장의 움직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은 그 몇 달 전서부터 그 동창리 발사장을 굉장히 좀 그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발사할 경우 북한이 지난번 발사한 것보다는 좀 큰 대형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겠나 이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남북한의 고위 그 당국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잘해보자 이제 그런 합의를 했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도 이제 현재로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외국 방송 기자까지 불러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지 사람들이 다 이 점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어떻게들 보고 있는지요?
예, 그 이 북한 측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 측 과학자들은 이번에 쏘아올릴 그 로켓은 지구 관측용 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말하자면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인민생활 향상에 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 주장하는 그런 발사 이유는 지구 관측용. 그래서 네. 이 북한이 자연재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뭄의 수해 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이런 위성이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은 서방의 일부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지만 단순히 이러한 그야말로 실용적인 목적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북한이 또 하나 내부 결속용, 말하자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이제 4년이 돼가지만
네.
그동안의 경제발전이라든지 또는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무런 그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창건 70주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정표적인 날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는 내부 결속을 하고 또 뭔가 그 과시하는 주민들에게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더 중요하게는 현재 이 북한은 이 장거리 로켓이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말은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그 활동들을 서방 세계에 위협하는 것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역으로 대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과 대화를 진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상 위성을 쏘아올리는 기술이 이제 그 아주 강력한 추진 로켓 개발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위에다 무기를 달면 그것이 곧 이제 뭐 재래식이든 뭐 핵 뭐 무기든 무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대륙간 탄도 탄으로 또 전용될 수도 있어서 이제 조심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한 주변국들의 외교적 노력이 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관리의 말을 잠깐 들어볼까요?
All five of the partner countries in the six-party talks process entered a solemn commitment to North Korea.
네, 미 국무부의 대니엘 러셀 차관보의 말입니다.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경우에 관련국들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의 관계 정상화,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 있다.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얘기인데 미국의 입장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그 지난번에 북한의 그 과학자가 그 과학자 입을 빌어서 그 장거리 로켓과 그 핵실험을 시사하자 그 두 가지 그 입장, 두 가지 그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그 같은 도발,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것은 그 대단히 그 동북아 또 한반도 국제사회를 불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그래서 하지 마라. 이것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하나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요.
네.
동시에 그 같은 그 로켓 발사를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경고를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대화의 메시지 역시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들으신 것이 바로 그런 대목인데요. 그 미 국무부에서 그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대니엘 러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지난 22일 날 워싱턴의 그 외신 기자 클럽에서 그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아, 방금 들어보셨긴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그 지난 2005년에 합의된 9.19 공동성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상기시켰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같은 육자회담 그 합의가 엄숙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이 그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경우 관련국들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와 관계정상화, 즉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관계정상화,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약속을 다시 재확인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북한보고 쉽게 얘기하면 6자회담에 다시 복귀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또 평화체제, 기존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기존에 합의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서 그 평양이 좀 귀담아 드려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평양에서든 어디서든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최 기자가 방금 얘기한 대로 러셀 차관보의 발언, 이것은 9.19 공동성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북한이 비핵화의 약속을 지킨다면은 그동안에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는 북한이 그동안 계속 요구해온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네.
뿐만 아니라 서방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지원하고요. 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성김 특별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이 미국 국무부 내에서 어떤 입장 조율이 분명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9.19 공동성명이 성김 대표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인도하는 중요한 문서다. 그러니까 9.19 합의를 여전히 미국은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 미국은.
네.
그래서 평양이든 다른 곳이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비핵화 의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 탐색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러셀 차관보나 그 성김 특별대표를 통해서 나온 미국의 입장이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도발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은 사실 그 사전 전제 조건을 단 그러한 육자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조건 없는 육자회담 재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그 대화는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어쨌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식적인 6자회담 재개든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비공식 회동이든 어떤 형태의 회담이든 생산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그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야 6자회담이든 뭐든 할 수 있다.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북한을 도발을 막고 또 곧바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는 좀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는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사전 외교 노력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의 그 조치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진정성을 강조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육자회담이든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미국보다는 핵 문제하고는 별도로 말하자면 고위급 접촉에서 한국은 이미 남북한의 그 합의가 이루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든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
네.
실제로 발사할지는 모르지만
네네.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해서 이 문제를 포함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 한국 정부는 아직 그런 그 대화 제의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그건 지난 23일이죠. 서울에서 제8차 미한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대응 방안이 논의가 됐다는데 우선 이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라는 게 어떤 회의이고 무엇 때문에 열리는 건가요?
네, 국방 그 협의체 얘기인데요.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그 아시다시피 그 미국과 한국은 그 동맹 관계고요. 또 군사적으로는 그 연합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과 미군이 그 한 사령부, 한 사령관에 속해서 같이 그야말로 어깨를 나란히 해서 싸운다 이런 뜻에서 이제 연합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그 군사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 양국 간 군사 연합, 또 북한의 위협 뭐 이런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미한 그 국방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그 군사 당국자들이 만나서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여러 그 군사적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그 국방 협의체인데요. 이번에 그 서울 국방부에서 23일부터 이틀간 그 열렸습니다. 제 8차 그 미한 국방협의체 회의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여기서 그 북한 문제, 특히 요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북한의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그 핵무기를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그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그 미양 간에 그 계속 논의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이 문제도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그 군사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먼저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자 유엔 안보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도 좀 전망을 해볼까요?
예, 사실 이것은 뭐 분명하게 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북한은 그동안에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핵실험 등을 통해서 유엔 결의 세 가지 유엔 결의를 통해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결의는 모두 다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런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한 도발을 다시 시도할 경우에는 자동 개입한다라고 하는 유엔 안보리가 그런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명 그 트리거 조항, 트리거 자동 개입이라는 그런 네. 조항인데요. 이렇게 되면 뭐 이미 미국이라든지 한국 주변국들은 이 유엔 결의 위반이 될 것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가
네.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터여서 유엔 안보리가 분명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고요.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이 과거 사례를 보면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중국의 입장이 늘 이제 다른 그 여러 나라와는 이제 다른 길을 갔는데 예를 들면 지연시키거나 또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과거 사례를 보면요. 북한이 그 2006년, 2009년, 2012년 이렇게 그 장거리 로켓과 그 이어서 그 핵실험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그때마다 유엔 안보리가 나서서 그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그 채택을 해서 제재, 경고 이런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 그 논의되는 과정, 제재가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요.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중국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제 물론 그 참여해서 결정을 했지만은 과거를 보면 좀 이거를 상당히 좀 지연시키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북한이 그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을 쏘았으면은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이 논의를 지연을 시키고요. 또 제재하는 것도 그 제재의 강도, 그 제재의 대상, 어디까지 포함을 하고 어느 정도 강도를 할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때마다 중국이 좀 그 음으로 양으로 좀 그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의 그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하고 오바마 그 대통령하고 여러 번 그 정상회담 또 그 회동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그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미국 언론에다가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그 북한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그 북한과 중국 관계가 지난 2013년 2월이죠. 그때 그 북한의 그 3차 핵실험이요 상당히 냉각되고 지난번에 그 천안문에 그 열렸던 열병식에는 북한의 그 아주 그 낮은 급의 최용의 특사 정도가 오는 그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요. 만일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하고 또 핵실험,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이 과거보다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 이런 논의와 그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습니다.
네. 또 다른 안보리의 그 상임이사국 러시아 중국의 입장과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비슷한 그런 길을 걸어왔는데 이번에 이 러시아 측에서도 입장을 밝힌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는 사실 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에 주재하는 러시아 대사죠. 알렉산드로 티모닌 대사가 이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러시아 측은 일단은 북한이 주권국가이자 또 유엔 가입국으로서 말하자면 평화적인 핵에너지를 이용할 권리
네.
그리고 또 평화적인 우주탐사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티모닌 대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하자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러시아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티모닌 대사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핵 개발에 반대한다라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나라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버리고 국교를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미국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네. 것이 맞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추가 도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근저에 북한이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점도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 이 대사의 발언에 이번에 주목할 만한 점이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과거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고 북한은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까도 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북한이 그 2009년, 2012년 이렇게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그 이후 그 핵실험을 그 감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돼서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유엔 안보리 결의 2087 또 2094호를 했는데요. 대개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첫째는 그 로켓 발사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그 미사일 또는 로켓 이런 발사 활동 이런 것을 금지하고요. 또 핵실험하지 마라. 모든 핵 활동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조치로는 그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그 굉장히 강력한 그 금융 제재 조치를 취했고요. 또 북한의 그 무기 수출과 무기 수입을 그 막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엔 안보리가 취하는 그 조치고요. 이와 별도로 그 각국 유엔 안보를 필요한 그 전 세계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 그 제재 조치를 또는 그 정치적 외교적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게 했는데요. 그 중에서 그 특히 그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그 정치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그 북한 중국 관계 상당히 냉각된 그런 그 북중 관계로 나타났는데요. 만일 이번에도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로켓과 핵실험을 할 경우 상당한 그 정치적 외교적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움직임들 가장 이 민감하게 그 느껴지는 쪽이 이제 한국인데요. 자, 이 한국의 반응이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한국 국방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에 대해서 한미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가 있으면은 저희 군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만 이 한국 정부의 입장 현재까지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이것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고요.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거리 로켓을 말하자면 발사할 경우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부나 국방부도 다 같은 입장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한국 정부는 그 사전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실제로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이 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인데 만약에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현재 추진 중인 이산가족 상봉 예정대로 실행이 될까요?
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아시다시피 그 한국 정부 또 북한은 그 다음 달 20일부터 금강산에서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그 합의를 하고요. 대부분의 그 실무적인 준비 절차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만일 진짜로 그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전망하고 있듯이 북한이 그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그 남북관계 또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이것이 어떤 그 하나의 빌미, 이유가 돼서 이산가족 상봉이 좀 그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가능하고요. 동시에 이것은 그 정치적, 군사적 문제와 상관없는 그야말로 인도적인 문제고 또 남북 간이 그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합의한 굉장히 귀중한 결실이기 때문에 그 남이나 북이나 정세가 어렵더라도 이것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북한이 과연 그 장거리 로켓에서 발사할지 또 발사할 경우에 남이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어떤 결정을 할지는 상황을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북한에서 아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지난번에 고위급 고위 당국자 회담에서 회담 이후에 이제 중단이 됐는데 만약에 로켓 발사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 다시 하겠다고 나올까요? 한국에서?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말하자면 남북한 사이의 고위급 접촉에서 이런 8.25 합의가 깨졌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이 8.25 합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국 정부로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확성기 방송의 재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이산가족 상봉도 무산되고 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극도의 대립으로 가는 상태가 전제가 돼야 될 겁니다. 최 기자가 아까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국 정부는 상당히 이것이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정치, 외교, 안보 문제와 별도로 추진하고 싶어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도 사실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보면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할 것이 분명하고요. 또 한국도 이 당사국으로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은 뭐 명약관화한 사실이고요. 이 맥락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취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리어 합의 자체가 사실 다 엉클어지고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 되게 되고요. 한국 정부로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이 파리어 합의를 만들게 된 근저의 그 배경 아니었습니까?
네.
이것을 재개하는 방안을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거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특별히 북한의 이 로켓 발사 가능성을 놓고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북 전단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는 뭐 다른 언론이 없으니까 이게 북한 언론인데 뭐 내일이라는 게 우리는 시정일관해요. 진실을 그냥 알리는 거죠. 뭐 6.25 진실을 비롯해서 남한 실태, 1달러짜리 책자, 뭐 DVD 뭐 이런 거.
네, 들으신 바와 같이 한국의 한 탈북자 단체 대표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어떤 내용이 담긴 전단을 날려보냈는지 우선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국의 그 탈북자 단체죠. 그 북한 동포 집적돕기 운동이 지난 그 대북 전단을 살포했는데요. 지난 그 22일 그 밤입니다. 밤에 그 경기도 그 임진각 인근이니까 아마 파주 근처인데요. 거기서 그 전단 120만 장을 그 대형 풍선에 매달아서 북한에 날려보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도 이 단체에 그 대표하고 있는 그 이민복 단장이 한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그 들으신 대로 그 일종의 무슨 대북 그 선전, 뭐 선동 이런 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 6.25 전쟁이 그 북한의 그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거, 뭐 이런 그 실태 이런 것을 알려주고 또 이와 별도로 그 1달러짜리 지폐 또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책자 그리고 무슨 서방의 그 영화라든가 동영상을 담은 DVD 이런 것을 알려줬다는 건데요. 이것이 그 최근에 그 저희가 얘기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 대북 그 북한의 그 로켓 발사와 함께 그 풍선을 이용한 그 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를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 반응을 보였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한 대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 자유 북한 운동 연합이라고 하는 그 탈북자 단체가 그 파주 지역에서 이 전단 2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이 동영상으로 제작한 DVD나 USB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이 북한은 사실 앞서 저희들이 얘기한 대북 확성기 방송과 함께 대북 전단 한국에서 날려보내는 이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강한 반응 그러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서 이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고위급 접촉을 그 제안했고 그래서 파리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작년에도 사실 그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에 그 아시안 게임 폐막식을 이유로 해서 내려왔지만 네. 실제는 전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내려왔었습니다. 이 그런데 이 전단 문제를 이렇게 북한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상황이 상당히 그 나빠질 소지가 많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북한은 공식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수준입니다. 북한의 우리 민족길이라고 하는 대남 선전 매체는요, 이 전단 살포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모독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삐라장들이 날리는 하늘 아래서 이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들이 어떻게 만나고 또 북남 당국자들이 어떻게 마주 앉아서 관계 개선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는 탈북자 단체의 이 대북전단 살포에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간에 껴서 곤혹스러운 그런 굉장히 난처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이것이 전단 살포가 탈북자 단체의 자체적인 행동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이 같은 대북 전단 살포 뒤에는 한국 정부가 이 같은 행위를 두둔하고 있다. 또 이는 남북 합의에 대한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도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고 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운데요. 문제는 한국 정부가 법적으로 이를 중단하거나 제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헌법상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무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요. 통일부 또는 관련 부처들이 이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를 제재하거나 금지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상당히 지금 중간에 서서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하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